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이 이란에 대해 예멘 사태 종식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동 국가 바레인을 방문한 케리 장관은 8일 걸프 국가 외교 장관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란은 국제사회의 건설적인 일원임을 세계에 증명해 보이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케리 장관은 이란이 예멘 전쟁을 계속 연장시키는 게 아닌 종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면서 지난해 타결된 핵협상이 이란의 다른 도전 과제들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아메드 알 칼리파 바레인 외무장관도 이란이 주변 국가에 대한 외교 정책을 바꿔야 한다면서 무기 수출과 테러리스트 훈련, 대리전쟁의 지원 등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칼리파 장관은 미국과 서방 5개국과 핵협상을 이룬 것처럼 주변 이웃 국가들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은 지난해 9월부터 예멘의 후티 반군에 무기를 지원한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에는 미 해군이 이란을 출발해 예멘으로 향하던 선박에서 다수의 무기를 발견해 압류하기도 했습니다. 벨기에 검찰이 지난달 브뤼셀 공항 테러를 일으킨 제3의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벨기에 검찰은 7일 테러 사건을 일으킨 직후 공항을 떠나는 이 용의자의 모습이 찍힌 영상과 사진 자료를 공개하면서 시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 용의자는 하얀색 상의와 검정색 모자를 쓰고 있어 모자를 쓴 용의자라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당초 검찰은 지난달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을 체포했으나 이틀 만에 증거 불충분으로 풀어준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검찰이 추가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 용의자에 대한 신원 파악에 주력하게 됐습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당시 테러 현장에는 3명의 용의자가 CCTV 등에 포착됐으며 이 중 2명은 공항에서 자폭했습니다. 지난달 22일 발생한 이 테러로 32명이 사망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3명의 용의자 중 1명이 2009년과 2010년 유럽의회에서 청소부로 일을 했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외부 업체를 통해 고용된 이 용의자는 이 업체의 신원조회를 통과해 의회에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7일 국제사회와 대화에 나설 용의를 밝혔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날 세계 원자력의 날을 맞아 진행된 국영방송과의 기자회견에서 이란은 세계는 물론 주변 국가들과 대화를 하고 싶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날 로하니 대통령은 특히 이란은 어떤 나라에도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온건 정책을 통해 목표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와 대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또 서방과의 핵 합의를 거론하면서 완력과 위협을 논리와 대화가 이길 수 있는 사례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로하니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서 해외 자본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음 달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6일 기자들에게 그 같은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한 언론은 5월 6일 소치에서 두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쿠릴 열도를 대상으로 양육권, 영유권 분쟁이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의 집권 자민당 소속 토모미 이나다 참의원이 이날 모스크바를 방문해 데니스 만투로프 러시아 통상산업장관과 회담을 갖고 푸틴 대통령에게 전할 아베 총리의 친서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7일 세계 보건의 날을 맞아 세계적으로 당뇨병 발병의 심각성을 알릴 수 있는 자료가 발표됐습니다. 의학 전문지 란셋에 발표된 세계 당뇨병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성인 당뇨 환자 수는 4억 2,200만 명으로 1980년 당시 1억 800명에서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로 볼 때 오는 2025년에 세계 성인 당뇨 환자 수는 7억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남성 인구의 12.8%, 여성 인구의 10.5%가 당뇨병을 앓게 되는 것입니다. VOA 세계 뉴스 함재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8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앞서 세계 뉴스에서도 잠시 들으셨지만은요, 이 당뇨병이라고 하면은 높은 혈당 수치가 오랜 기간 지속되는 병인데요. 치료하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그러니까 혈관 질환, 뇌졸중, 만성 신부전 같은 병에 걸려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성인 가운데 9% 정도가 당뇨병 환자라고 하는데요. 세계보건기구가 보건의 날을 맞아서 내놓은 세계 당뇨병 관한 보고서에 실린 내용입니다. 이 당뇨병의 세계적인 실태에 대한 보고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파악한 바로는 전 세계 18세 이상 당뇨 환자가 지난 30년 새 4배가 늘었다는 점, 또 그리고 당뇨 사망자의 경우 사망자 절반 이상이 나이 60도 안 됐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우려를 낳게 하는 부분은요, 이 소득 수준이 낮은 당뇨 환자일수록, 또 저소득 국가에 사는 당뇨병 환자일수록 사망률이 높다는 것인데요. 당뇨병 치료약을 구하기 어렵거나 살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역별로는 중동과 동남아시아에서 당뇨 환자 사망률이 높았습니다. 이 저소득 국가의 절반 정도가 당뇨 관리 관련 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고 있다는데요. 보다 적극적인 그리고 확대된 국가 실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구촌원을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영상 16도에 구름 낀 하루 이어지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4월 8일 금요일 대체로 맑겠는데요. 북부지방은 오후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6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기온 5도에서 21도 되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북부 먼바다에서 1.5에서 3미터로 점차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미터를 일겠습니다. 주요 도시 기온 보겠습니다. 평양은 6도에서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의주는 5도에서 19도, 개성은 7도에서 17도, 함흥지역은 7도에서 19도, 끝으로 청진지역 4도에서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 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조 카커가 부릅니다. You are so beautiful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들어있습니까?
네, 파나마 법률회사의 조세 회피 폭로 자료에 중국 최고위층 지도자들의 친인척 이름이 상당수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트남 신임 총리가 행정개혁과 국민생활개선 등을 주요 목표로 꼽았습니다.
네, 자 먼저 파나마 조세 회피 자료 폭로 사태 소식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 파나마에서 유출된 문건들이라서 파나마 페이퍼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네. 중국 최고위층 지도자들의 친인척 이름이 대거 들어있는 걸로 나타났죠?
네. 파나마 페이퍼스의 문건 내용들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파장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네.
예,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번에 문건이 유출된 파나마 법률회사 이 모색 폰세카의 고객 중에 중국인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알려진 시진핑 국가주석의 매형을 비롯해서 중국 최고위 지도층 친인척들이 여러 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누가 있습니까?
예, 중국 핵심 권력 집단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 가운데 적어도 3명의 친인척 이름이 있는데요. 시 주석과 함께 장 가오리 상무위원 그리고 류인산 상무위원입니다.
네.
예, 앞서 말씀드린 이 시 주석의 매형은 이 모색 폰세카를 통해서 조세의 피난처로 악명 높은 영국령 이 버진 아일랜드에 두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걸로 드러났는데요.
네.
예, 이 페이퍼 컴퍼니는 말 그대로 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질적인 기업 활동은 없는 유령 회사입니다. 합법적인 목적으로 설립하기도 하지만 이 조세 회피나 자금 세탁, 은닉 같은 이 불법 활동에 자주 이용됩니다.
네. 조세 피난처는 그런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서 세금을 회피하기 쉬운 그런 지역을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시주석의 매형이 여괴 기업을 설립한 것을 알려진 이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말고도 이 버뮤다, 케이먼 제도 또 이번에 유출된 문건을 작성한 법률회사가 있는 파나마 등이 이 조세의 피난처로 악명 높은 곳입니다.
네.
이런 곳은 기업 유치를 명목으로 세금을 현저히 낮추거나 면제해 주고요. 또 단속이 어려워서 조세 회피나 자금 세탁 등 불법 활동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중국의 장가오리 상무위원하고 류윈산 상무위원의 친인척 이름도 이번에 그 자료에 나온다고 하셨죠?
예, 맞습니다. 장 상무위원의 사위 역시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한 여괴 기업 세 곳의 주주였던 것으로 드러났고요. 류 상무위원의 경우는 이 며느리가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된 한 투자회사의 간부이자 주주로 활동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한편 이번 폭로 자료를 분석한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이들 3명 외에도 중국 공산당 전현직 지도부 8명의 친인척이 이 파나마 문건에 나온다고 보도했는데요. 자, 칭링 전 정협 주석의 손녀, 리펑 전 총리 딸, 그리고 부패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 아내인 구카이라이가 소유했던 별장 관련 회사까지 이 폭로 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구카이라이는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죠?
예, 구카이라이는 영국인인 닐 헤이우드와 이 사업적인 갈등이 커지자 독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이후에 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는데요.
네.
예, 구카이라이는 별장을 구입하면서 자신의 소유라는 점을 숨기기 위해서 이 모색 폰세카를 통해서 설립한 회사를 대리인으로 내섰고요. 살해된 헤이우드는 이 회사의 매니저로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많은 중국의 전 현직 지도부의 친인척들이 폭로 자료에 들어있는데요. 중국의 정치권에 파장을 미치진 않겠습니까?
예,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번에 친인척의 이름이 나온 중국 지도자들은 큰 문제 없이 이번 사태를 넘길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네.
예, 우선 중국 정부는 이번 파나마 조세 회피 자료 관련 정보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고요. 인터넷에 관련 기사나 댓글이 삭제됐고 중국 내 관련 검색어 검색도 차단된 상태입니다.
네.
앞서 홍래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폭로 자료에 대해서 근거 없는 주장이라면서 논평 자체를 거부했었는데요. 이후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이 브리핑 자료에 아예 이런 언급 내용조차 삭제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의혹이 제기된 지도부 친인척들이 실제로 불법 활동을 저질렀는지 여부는 이 당국의 조사가 있어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예, 중국 정부가 이 관련 정보를 통제하면서 전혀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는요. 이번 폭로 사태 때문에 또 이미 사임한 지도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시그민드르 다비드 긴로이그슨 아이슬란드 총리가 이 파나마 문건이 폭로된 지 사흘 만인 수요일에 전격 사임했는데요.
예.
예, 긴로이그슨 총리는 부인과 함께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조세 회피 목적의 회사를 차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이 회사를 통해서 부동산을 구입하고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건데요.
네.
예, 총리 본인은 합법적인 활동이라고 부인했지만 연일 사퇴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자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번 파나마 문건에는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 파키스탄 총리 우크라이나와 아르헨티나 대통령,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등의 이름도 들어있는데요.
네.
예, 모두 다 불법 활동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최측근을 통해서 2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해외로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이게 서방의 음모라면서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자료가 어떻게 폭로됐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이번 자료는 익명의 제보자가 독일 일간지 쥐트 도이체 차이퉁에 제공한 건데요. 파나마의 최대 법률 회사인 모색 폰세카에서 40년간 작성한 문건 1,150만 건을 담고 있고요.
네.
예, 전 세계 21만 5천 개 기업과 1만 4천 명 개인에 관한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 차이퉁은 워낙 방대한 양이라서 혼자 처리하기가 불가능했고요. 미국 워싱턴에 있는 비정부기구인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로 보냈는데요. 이후에 전 세계 80개국 400여 언론인이 참여해서 이 금융자료를 분석한 결과 1년여 만인 지난 3일부터 내용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베트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새 총리가 취임했죠?
예, 베트남에서 지난 10년간 집권했던 응위엔 던중 총리가 수요일 물러났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예, 베트남 국회에서 목요일 응위엔 수원푹 부총리가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이 베트남에서 총리는 공산당 서기장, 국가 주석에 이어서 이 권력 서열 3위의 자리긴 한데요. 행정부를 맡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아주 큽니다.
네, 이 푹 신임 총리는 어떤 인물인가요?
예, 푹 신임 총리는 1954년생으로 올해 61살인데요. 하노이 국립경제대학교를 졸업했고요. 고향인 꽝남성 기획투자국장을 지내면서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에서 경제관리학을 공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예, 이후에 국회의원과 총리실 장관을 거쳐서 지난 2011년부터 부총리를 맡아왔었습니다. 부총리는 앞으로 5년간 베트남 행정부를 이끌게 됩니다.
네, 자, 푹 총리가 취임 연설을 했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예, 푹 총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특히 새 정부는 행정개혁, 우호적인 기업환경 조성, 반부패, 영토 주권 보호 등에 초점을 맞추고 예, 국민의 생활 개선에도 관심을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 전임 총리의 개방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최근에 불거진 이 부도 사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은 강화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전임 응위엔 던중 총리가 사임한데도 이 부도 사태가 이유로 작용했다는 관측이 있죠.
네, 응위엔 던중 전 총리는 10년간 베트남의 개방과 경제 발전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이 대형 국영 기업들의 부도 사태가 발생하면서 당내에서 이 사퇴 압력을 받았었습니다.
네.
예, 중총리는 지난 1월에 이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최고 실권자인 당 서기장직에 도전할 거라는 관측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포기해서 권력 투쟁에서 밀렸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네.
예, 외부 전문가들은 이 개방에 대한 보수 세력의 반발, 또 당내 권력 경쟁도 중 전 총리가 물러나는 이유가 된 걸로 보고 있는데요.
네.
예, 국영 기업들의 부도 사태가 이 중 전 총리 혼자 책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어떤 소식 들어있습니까?
네, 뉴욕시 예비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후보들 간에 강도 높은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대선 관련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시카고에서 연방 대법관 인준을 촉구하는 연설을 한다는 소식. 또 플로리다주가 19세기 말에 제정됐던 미혼 남녀 동거 금지법을 폐지한다는 소식, 폐지했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하고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요. 그동안 이 상대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는 태도를 보여왔는데요.
네.
아, 경선 과정이 길어지면서 서로 또 비판 강도를 높이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이 샌더스 후보가 수요일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집회에서 연설하면서 클린턴 후보에 대해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샌더스 후보의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I don't believe that she is qualified if she is through her super PAC taking tens of millions of dollars.
샌더스 후보는 클린턴 후보가 정치 후원 기구인 슈퍼팩을 통해서 이익 단체들로부터 수천만 달러의 선거 자금을 받고 있고요. 또 수백만 명의 일자리를 빼앗는 자유무역을 지지하며 상원의원 시절에는 이라크 전쟁 안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지적했는데요.
네.
그런 점들로 밀어볼 때 클린턴 후보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얘기가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 클린턴 후보가 한 발언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클린턴 후보가 앞서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먼저 샌더스 후보의 대통령 자격을 문제 삼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뭐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확실하게 못 박아서 얘기한 건 아닌데요.
네.
하지만 그 샌더스 후보가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쟁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진정한 민주당원인지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한 샌더스 후보의 응답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샌더스 후보는 클린턴 후보에 대해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을 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클린턴 후보는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네, 터무니없다는 반응입니다. 이 클린턴 선거운동본부 대변인인 브라이언 펠런 씨는 절박한 상황에 빠져있는 후보의 징후라고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샌더스 후보는 클린턴 후보가 먼저 공격했다면서 이 목요일에도 전혀 사과할 뜻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자, 지난 화요일 5일에 열렸던 위스콘신주 예비선거에서요.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후보하고 공화당은 테드 크루즈 후보가 각각 승리를 했는데요.
네.
2위들의 반란이라는 표현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 50개 주 가운데 절반이 넘는 주에서 선거가 실시됐는데요. 아직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이 과반수 대의원을 확보한 후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후보들 간에 신경전이 더 치열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는 또 한 주 쉬게 되는데 다음 경선은 뉴욕주에서 열리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오는 토요일 9일에 이 와이오밍주에서 당원대회를 엽니다만 이 다음 주요 격전지는 뉴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오는 19일 화요일에 뉴욕주에서 예비선거가 실시되고요. 또 한 주 뒤인 26일에는 커네티컷주와 델라웨어, 메릴랜드, 펜실베니아, 로드아일랜드 이렇게 동북부 5개 주가 경선을 치릅니다.
네. 이 뉴욕주는요.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에 이어서 미국에서 또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주죠.
네.
그렇다 보니까 대의원도 많이 걸려 있는데요. 아무래도 후보들이 이 뉴욕주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민주당은 291명, 공화당은 95명의 대의원이 이 뉴욕주에 걸려 있습니다.
네.
위스콘신 예비선거가 다 끝나기도 전부터 여러 후보가 뉴욕주에서 선거운동을 벌였는데요. 더구나 뉴욕주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기반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이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 후보는 뉴욕 출신이면서 이 뉴욕을 중심으로 사업하고 있고요. 또 클린턴 후보는 뉴욕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을 지냈죠.
네. 그럼 뉴욕에서 그 두 후보의 지지율이 아무래도 높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먼저 공화당을 보면요. 최근 먼머스 대학교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52%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가 25%로 2위였고요. 위스콘신 주에서 승리했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의 지지율은 17%에 그쳤습니다.
네.
트럼프 후보는 특히 이 뉴욕시 그리고 인근 롱아일랜드 지역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트럼프 후보가 이 불법으로 낙태한 여성을 처벌해야 한다고 발언을 했다가 몇 시간 만에 말을 뒤집는 등 여러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그런데도 여전히 지지율이 높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뉴욕주 공화당원들 사이에서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은 이 상당히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트럼프 후보가 수요일에 이 롱아일랜드에서 선거 유세를 했는데요. 1만 5천 명 이상의 군중이 모였습니다.
네.
이 트럼프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크루즈 후보가 말한 뉴욕적 가치를 비판했습니다.
네. 뉴욕적 가치라면은 지난 1월 토론회에서 크루즈 후보가 했던 말이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진정한 보수주의자가 못 된다면서 이렇게 트럼프 후보를 공격하는 발언이었는데요.
네.
트럼프 후보가 진보적이고 친민주적인 그 친민주당 성향을 보이는 뉴욕적 가치에 길들어 있다고 말했던 겁니다.
네.
이 당시 토론회 때 트럼프 후보는 뉴욕인들이 9.11 테러에 훌륭하게 대응했다면서 반박했는데요. 이날 연설에서도 그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크루즈 후보는 진보 정치인들을 겨냥한 발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만 많은 뉴욕 사람은 여전히 크루즈 후보의 발언을 뉴욕인들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도 역시 뉴욕주와 펜실베니아 주에서 선두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지지율이 더 높습니다. 이 뉴욕주에서는 약 10%포인트, 펜실베니아 주에서는 6%포인트 격차로 이 클린턴 후보가 샌더스 후보를 앞서고 있는데요.
네.
두 후보는 다음 주 목요일 14일에 뉴욕에서 한 차례 토론회를 열 예정입니다.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신임 연방 대법관 지명을 두고 오바마 행정부하고 민주당이 또 공화당하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눈길을 끄는 행사에 참석하죠?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목요일 7일 오후에 미국 시카고 대학교 법률전문대학원에서 연설하고 이 토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 논란이 되는 신임 대법관 인준 문제를 언급합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 이 메릭 갈랜드 현 연방순회 항소법원장인데요.
네.
이 갈랜드 지명자의 인준을 두고 민주공화 양당이 팽팽하게 대치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갈랜드 법원장이 연방 대법관 자리에 오르려면 이 상원이 갈랜드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이 자격을 검증한 뒤에 인준 표결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네.
현재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측이 인준 표결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청문회조차 열지 않겠다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네.
이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후임 대통령이 지명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지만 이 속내를 보면 민주당 소속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을 새로 대법관에 앉힐 수는 없다는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연설하는 그 시카고 대학교가요. 오바마 대통령하고 인연이 있는 곳이죠?
그렇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이 과거에 이 학교 로스쿨 그러니까 법률전문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돼서 이전 직장을 찾는 셈이라고 하겠는데요.
네.
여기서 오바마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권리 구체적으로 연방 대법관을 지명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강조하면서 의회가 규정에 따라서 대법관 인준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최근에 이 메릭 갈랜드 지명자가 상원의원들을 또 따로 만나면서 지지를 요청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공화당 쪽은 전혀 움직일 생각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에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우회적으로 공화당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법관 인준 절차를 둘러싼 당파 싸움 이 대법원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공화당 소속의 존 그레슬리 상원 법사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의원들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공화당 상원의원 전부가 현 대치 상황을 지지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최근에 공화당의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이 갈랜드 지명자를 만난 뒤에 인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콜린스 의원은 민주당 쪽에서 후임 대통령이 나오면 중도 성향으로 알려진 갈랜드 후보보다 더 진보적인 판사가 지명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인준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이 공화당 지도부에 촉구했습니다.
네.
이 현재 콜린스 후보는 인준 절차 진행을 주장한 두 번째 공화당 상원의원입니다.
네, 그런데 보수 진영에서요, 자체적으로 대법관 후보를 밀고 있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네, 일부 보수파들이 현재 이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 측에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마이클리 현 공화당 상원의원을 신임 대법관에 지명해달라고 설득한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네.
이 트럼프 후보와 경선에서 선두를 다투는 테드 크루즈 후보도 이 동료 의원인 리 상원의원을 대법관 후보로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남부 플로리다 주에서요, 흥미로운 법안이 통과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앞으로는 플로리다 주에서도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한 집에서 함께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릭 스콧 플로리다 주지사가 수요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서명했는데요. 1868년에 제정된 미혼 남녀 동거 금지법을 폐지한 겁니다.
예, 148년 만에 이 법이 폐지된 건데요.
네.
그럼 그동안 플로리다 주에서 부부가 아닌 사람은 동거할 수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법률상으로는 이 불법이었습니다.
네.
2급 경범죄에 해당했는데요. 이를 어기는 사람은 징역 60일, 벌금 500달러에 처하게 돼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법은 뭐 현대 들어서 서장된 법이나 다름이 없었고요. 실제로 법이 시행된 경우도 드물었습니다. 이제는 불필요한 법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란 지적이 나오면서 지난 몇 년 동안 이 법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마침내 지난 3월 초에 플로리다 주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미혼 남녀의 동거를 허용하는 법안이 이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를 했고요. 하지만 하원에서는 5명이 반대했는데 이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모두 공화당 소속이었습니다.
네, 요즘에는 그 결혼하기 전에 동거부터 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던데요.
네.
자, 이런 미혼 남녀 동거 금지법이 플로리다 주에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미국에 이런 법이 흔했습니다.
네.
현재는 중서부 미시간주와 남부 미시시피주에 아직 이런 법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폐지된 플로리다 주의 미혼 남녀 동거 금지법은 동성애자들에게는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플로리다 주가 이번에 미혼 남녀 동거 금지법을 또 없앤 배경이 또 궁금하네요.
뭐 생활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네.
이 젊은이들이 결혼 전에 동거하는 경우가 많아서 바꿨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 노년층을 위해서도 법을 바꿀 필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플로리다주는 은퇴한 노인들이 또 많이 사는 곳인데요. 이 새 법안을 공동 발의한 리처드 스타크 플로리다주 의회 하원의원은 노인들 가운데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재정적인 이유 때문인데요. 이 사회보장 혜택이라든가 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때 결혼한 부부보다는 미혼일 때 더 유리하기 때문에 굳이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연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에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겠습니다. 나나 모스쿠리가 부릅니다. Only Love 들어보시죠.
Only love can make a memory. Only love can make a moment last. You were there, and all the world was young, and all its songs unsung, and I remember.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최근 유명한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와 국제축구연맹 FIFA의 고위급 관리들이 조셉 피난처를 이용해서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요. 전 세계 축구 경기를 총괄하는 국제단체 국제축구연맹 FIFA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입니다.
국제축구연맹 약칭 FIFA는 전 세계 축구 국가 대표 경기와 축구 세계 최고를 가리는 FIFA 월드컵, 또 대륙별 축구 대회, 청소년 월드컵, 여자 축구 월드컵 등 축구와 관련된 거의 모든 국제 축구 경기를 주관하는 스포츠 단체입니다. 스위스 취리히에 본부를 둔 FIFA에는 현재 209개 협회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세계 지도상에 표시된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FIFA에 가입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바로 축구의 높은 인기를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로 축구를 꼽는데 주저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텐데요. 여기에는 바로 국제축구연맹 FIFA의 공이 컸다는 평가입니다. FIFA는 축구를 통해서 개발도상국들과 제3세계에 관련 시설과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이른바 골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고요. 여자 축구의 저변 확대에도 많은 투자를 하면서 축구를 통한 평화 구축과 경제 발전에 많은 이바지를 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FIFA의 역사.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축구는 영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습니다. 20세기 초 축구의 인기가 영국에서 주변 유럽 국가들로 조금씩 확산되면서 경기 종목을 관리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다소 보수적이었던 영국 축구협회 측은 이 새로운 단체 설립에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세종대학교 체육학과 이용수 교수의 설명 들어보시죠.
처음에는 프랑스 주도로 사실은 시작이 됐었습니다. 1904년에 세계축구연맹이 결성이 된 것도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이 됐었고, 처음에는 영국은 이 프랑스 주도의 세계축구연맹에 조금 반발하면서 참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1904년 5월 21일 종주국 영국이 아닌 프랑스에서 국제축구연맹이 탄생하게 됐는데요. 때문에 국제축구연맹의 공식 명칭은 영어 대신에 프랑스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FIFA의 초대 회장이었던 프랑스의 로베르 게랭은 의욕적으로 최초의 국제축구 경기를 1906년에 열었지만 흥행에 참패하고 말았는데요. 이 때문에 종주국인 영국 출신의 대니얼 벌리 울프리 새 회장에 오릅니다. 이후 심기 일전에서 치른 1908년 런던 올림픽에 8개 팀이 참가하면서 비교적 성공적인 대회를 치러냈고요. 아프리카 대륙과 중남미 국가들이 차례로 가입하면서 FIFA의 영향력은 유럽을 넘어서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국제 경기를 개최하기는커녕 회원국들이 대거 탈퇴하는 일까지 발생하는데요. 수많은 축구선수가 전장에 나가 희생되면서 경기를 정상적으로 치를 만한 환경이 못 됐던 겁니다. 위기에 빠진 FIFA를 재건한 건 프랑스 사람 쥘 리메였는데요. 쥘 리메가 회장으로 재임한 33년 동안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FIFA는 다시 탄탄 대로를 걷게 됩니다. 1930년 우루과이에서 펼쳐진 최초의 월드컵이 대성공을 거뒀고요. 당시 우승컵의 이름이 쥘 리메컵일 정도로 그의 공로는 크게 인정받았습니다. 듀크 대학교 역사학과 로버트 듀부아 교수의 설명 들어보시죠.
The vision that Jules Rimet, who is the Frenchman who created the World Cup in
1930년에 월드컵을 창시한 쥘 리메 전 회장의 생각은 월드컵이 일종의 UN의 대신이 된다는 거였죠. 각국이 서로 맞서서 경쟁하지만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쥘 리메 회장이 바랐던 것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 간의 차이점을 드러내기보다는 다른 집단의 사람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후 브라질 출신의 후앙 아벨란제 박사가 24년 동안 집권하면서 월드컵 텔레비전 중계권료 수익을 통해서 재정적으로 FIFA를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출범 당시에 작은 건물에 12명의 직원이 일하던 FIFA는 그동안 규모가 몇십 배나 커졌는데요. 제프 블레터 전임 회장의 뒤를 이어서 지난 3월 말에 스위스 출신의 짠니 인판티노가 9대 회장에 취임해서 조직을 이끌고 있습니다.
피파의 구조.
피파는 본부가 취리히에 있기 때문에 스위스 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요. 피파의 최고 결정기관은 피파 총회고 각국 협회 대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이 총회에서 새로운 회원국의 승인이나 재정 등의 중요한 사항이 결정됩니다. FIFA 산하에는 세계 각국의 축구협회가 등록돼 있는데요. 이들 협회는 다시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중미로 나뉘어서 대륙별 연맹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 세계 개별 국가의 축구연맹은 거의 모두 FIFA의 영향력 아래 있는 셈이죠. 하지만 FIFA는 각 회원국의 프로리그 운영에는 간섭하지 않는데요. 그 때문에 국제 경기가 있을 때면 각국 대표 선수들 차출 문제로 프로 구단들과 마찰을 빚기도 합니다.
FIFA에 대한 비판.
FIFA는 지금까지 축구가 전 세계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조직입니다. 하지만 각종 비리에 연루되면서 부패가 심각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는데요. 국제 조직이라는 특성상 제재가 어렵다는 게 이 문제를 더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2015년 5월 27일 미국 법무부가 FIFA와 북중미 카리브 축구연맹의 전현직 간부들을 횡령, 뇌물수수, 돈세탁, 탈세 등의 혐의로 기소하면서 결국은 제프 블레터 당시 회장이 오선에 성공한 지 일주일 만에 사퇴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당시 FIFA의 비리 혐의에 대한 VOA 뉴스 보도 들어보시죠.
The U.S. indictment includes 47 counts against 14 people covering charges of racketeering, wire fraud, and money laundering.
미국 법무부가 월드컵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의 비리, FIFA 수뇌부의 뇌물수수 사건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관련자들과 FIFA를 기소했다는 내용의 VOA 뉴스였습니다. FIFA는 또 자체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블레터 회장, 미셸 플라티니 부회장 등에게 자격정지 8년의 징계를 내리는 등 자정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조세 피난처를 통한 세금 탈루 의혹과 월드컵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의 잡음이 끊이질 않으면서 피파가 전 세계 축구 애호가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전 세계 축구와 관련된 모든 걸 총괄하는 국제기구 국제축구연맹 FIFA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와 Jennifer입니다. 네, 오늘의 영어 표현은 cut somebody some slack. To cut somebody some slack입니다. So what does it mean to cut somebody some slack? Before we find out,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잘 들어보세요.
You're late again, Jason. Come on. The basketball game started an hour ago.
Sorry, Mike, but cut me some slack. I have a one-year-old daughter at home, and my wife needed some last-minute help with our baby just before I was about to leave for the game.
All right, you're right. It's your first child. I'll cut you some slack, buddy.
Thanks. And I'll try to be on time next time.
마이크가 제이슨에게 화를 내며 You're late again, Jason. 야, 역시나 또 늦었네. Come on, the basketball game started an hour ago. 농구가 한 시간 전에 시작했는데 지금 오면 어떡해? 라고 하자 제이슨은 Sorry, Mike, but cut me some slack. 야, 우리 집에 한 살짜리 딸이 있잖아. 그리고 내가 나가려고 할 때 아내가 갑자기 아이 좀 봐달라고 하니까 늦었지 뭐야. 미안해. 좀 봐줘라. 어? 라고 하네요. 이어 마이크는 Oh, you're right. It's your first child. I'll cut you some slack, buddy. 아, 맞아. 내 첫째 아이지? 그래, 그럼 당연히 봐줘야지. 라고 대답하네요. 네, 오늘의 표현 Cut somebody some slack. 잘 기억하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볼까요?
You're late again, Jason. Come on. The basketball game started an hour ago.
Sorry, Mike, but cut me some slack. I have a one-year-old daughter at home, and my wife needed some last-minute help with our baby just before I was about to leave for the game.
All right, you're right. It's your first child. I'll cut you some slack, buddy.
Thanks, and I'll try to be on time next time.
Today's phrase is cut somebody some slacks. Cut, C-U-T, cut somebody some slacks. S-L-A-C-K-S, slacks. Cut somebody some slacks. So when you cut someone some slack, it means to not judge someone very hard because he or she is in a difficult situation. It basically means to be easy on them and to give that person some leniency. 네, cut somebody some slack는 누군가에게 여유를 주다, 사정을 봐주다, 또는 누구누구를 덜 몰아붙이다 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너그럽게 봐줄 때나 사정을 봐달라는 부탁을 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cut me some slack, cut me some slack입니다. Now you know what cut somebody some slacks means, right? Then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You're late again, Jason. Come on, the basketball game started an hour ago.
Sorry, Mike, but cut me some slack. I have a one-year-old daughter at home, and my wife needed some last-minute help with our baby just before I was about to leave for the game.
All right, you're right. It's your first child. I'll cut you some slack, buddy.
Thanks, and I'll try to be on time next time.
Let's Review. Cut somebody some slacks means to not be hard on someone and to give them some leniency. Cut somebody some slacks. So now if you need to cut someone some slacks, go ahead and do it, because I'm sure they need it. Cut somebody some slacks.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UI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쿨 앤 갱의 조에너 드리면서 이 시간 문 닫겠습니다. 잠시 후에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시리아 정권의 항공기가 다마스커스 남동부 데이르 알 아사피르를 공격해 한 달간의 적대 행위 금지 약속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공격으로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30여 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했습니다. 미국은 다마스커스 교회의 학교와 병원을 겨냥한 3월 31일의 공격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민간인을 겨냥한 그 같은 공격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미 국무부의 존 커비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프랑스도 그 공격이 정전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며 비난했습니다. 프랑스 외교부 대변인은 그 공격이 시리아 국민에게 테러를 가하고 정치적 해법을 찾으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방해하기 위한 비열한 행동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적대 행위 금지에 가담하면서 시리아 정권은 유엔 안보리 결의 2254호를 전체적으로 준수하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안보리 결의 2254는 민간인들에 대한 어떠한 공격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모든 관련국들은 국제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커비 대변인은 시리아 전쟁의 종결을 가져올 정치적인 정권 이양을 위해 미국은 유엔 주도의 협상을 계속 지지하면서도 적대 행위 중단 관련 모든 당사 측은 그 규정을 준수하고 국제법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